아, 첫 번째 주부터 따끈따끈합니다. 요즘에 커뮤니티에서도 웬일로 남의 나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네팔 시위 얘기입니다. 네팔 청년들의 분노. 자, 일단 보면은 현재 네팔에서 뉴스로들 많이 보셨겠지만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거리를 시위대들이 점령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자로 약간 수그라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대법원, 의회, 기타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면서 굉장히 거센 반정부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요렇게 이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쫙 앞에 여기 경찰관들이 몸을 막은 거예요. 여기 앞에 경찰관들이 몸을 막고 뒤에 시위대가 쫙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초년생 때 그때는 대학교 시위가 좀 있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뒤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앞에 정경 아저씨들이 막 막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저 막 체류탄 냄새 나고 옛날이 기억이 나는데 네팔은 지금 현재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위하는 장면. 지금 요게 카트만두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네팔에서 지금 거센 반정부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번 시위가 왜 일어났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9월 4일날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SNS 차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목요일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인스타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유튜브까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막았어요. 근데 아니 SNS를 왜 막나? 내용을 봤더니 네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가 SNS에 대한 규제가 증오 표현, 가짜뉴스, 그리고 온라인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인 SNS를 다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보니까 증오 표현만 하고 가짜뉴스가 많고 이러니까 SNS를 막겠다 그러면서 무조건 막은 건 아니고 네팔 정부가 SNS 기업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각 SNS 기업들은 네팔에 있는 기업들이 SNS 기업이 아니죠.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네팔에 들어온 글로벌 기업들은 네팔의 통신정보기술부에 등록을 하고 1번 등록해라. 2번 그 다음에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자체의 규제 담당자를 지명해라. 한마디로 정부가 시키면은 이 규제 담당자를 통해서 지워! 그러면 지우고 바꿔! 하면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담당자를 만들어라! 라고 회사들에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뭔가 SNS나 그런 뉴스 같은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글로벌 SNS 기업들에게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요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네팔에서 나가라.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잘 없죠? 하나 있네.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쵸. 뭐 스트리밍 기업도 어디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곤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네팔에서 나가라. 한마디로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네팔이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준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등록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우리의 요청을 준수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일주일 내에 등록을 하고 정부의 말을 들을 그런 사람을 임명해 뭐 CAO가 됐건 CFO가 됐건 CTO가 됐건 뭐가 됐건 임원을 임명해서 내 정부 요청을 수락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팔에 들어간 소셜미디어 중에 네팔 정부의 요구를 따른 소셜미디어는 5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틱톡입니다. 틱톡, 바이버, 위토크 이런 데가 네팔 정부의 요구를 따랐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 플랫폼들은 아주 제각 네팔 정부의 요구를 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봤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본인들 나라에서도 그 많이 해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수 있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2023년 11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네팔 정부가 틱톡한테 너 사회적 화합을 저해 하면서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틱톡은 그때 네팔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한 적도 있었고 따르고 등록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매도 맞아보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 표현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들은 네팔 정부 요구에 어느 정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중국 기업들 얘기고 거대 미국 기업들은 신기하게 자기네 나라에서는 요즘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되게 그런 거 찾죠. 그래서 보면은 X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 X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팔 정부에 공식적으로 네팔을 부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에서는 사업을 등록하지 않겠다. 너네는 부패한 국가야.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그런 데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하고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네팔에서 철수를 했다는 거죠. X뿐만 아니라 메타도 네팔 정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메타가 거부했단 말은 페이스북, 왓츠, 인스타그램이 다 네팔에서 이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수하겠다는 말이죠. 메타는 새 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게다가 X나 메타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튜브. 또 메타가 나가니까 페이스북 등등 20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네팔에서 사업을 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엑스 뭐 다 트위터죠. 트위터까지 구트위터니까 이제 네팔에서 금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팔 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한한 거는 국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SNS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은 네팔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뭐 세금도 잘 안 내고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아.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수십억 루피를 벌어가면서도 왜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등록해야 되냐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정부는 이런 입장을 취했지만 실제로 그 SNS를 이용하고 있던 네팔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아주 강하게, 아주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첫 번째, SNS를 왜 막냐? 니들은 도대체 SNS에 뭘 시키려고? 뭐 슈카월드 썸네일을 바꾸라고 할 거야? 뭐 제목을 바꾸라고 할 거야? 하긴 뭐 유튜버는 워낙 약한 존재라 이렇게 툭 치면 바꿉니다. 어쩔 수 없어. 유튜버는 만인이 물어뜯기 좋기 때문에 뭐만 하면은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 입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야 그래도 정부가 툭툭툭 치면서 계속 바꾸라고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때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XS를 막냐. 게다가 이 네팔 국민들한테 SS는 굉장히 각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네팔 그러면 왠지 이렇게 아주 고산 속에서 그렇죠? 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아주 뭐 히말라야 산맥 5000m, 7000m에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건 너무 옛날이고 네팔도 인구 많습니다. 3000만 가까이 되고 네팔 국민들은 자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보통 해외로 나가서 일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송금을 합니다. 사람 사는 거 똑같아. 무슨 네팔이라고 전부 다 이 부처님처럼 아니면은 이 뭐 도인처럼 뭐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네팔에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주변의 나라에 가서 돈을 번 다음에 네팔로 송금을 많이 해요. 그 돈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냐? 네팔이 개인들이 외국에서 네팔로 송금한 금액이 네팔 GDP의 3분의 1 이상이 나옵니다. 33%야. 사실상 휴먼 반도체야. 휴먼 뭐라 그러죠? 세미컨덕터야. 나가서 본인들이 다 이 일꾼이야 말 그대로 웨어버리의 일꾼 휴먼 세미컨덕터로 나가서 다 반도체 수출하는 것처럼 이 송금을 거의 3분의 1이 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숫자는 어느 정도냐? 아까 네팔 국민들이 3천만이라 그랬잖아요. 무려 네팔 인구의 7.5% 총 2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네팔 주변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한 다음에 네팔로 송금을 합니다. 가족이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에서 네팔로 송금을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보통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1번, 아프리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C방 문화가 많이 펼쳐져요. 이제 옛날이죠, 처음에. 맨 처음에는 외국에서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컴퓨터로 이걸 다 대화한단 말이에요. 뭐 얼마 보내줘, 자기야 지금 뭐 이번 달에 보너스가 얼마고 몇월 며칠까지 얼마 보내주고 우리 첫째가 아프고 뭐 둘째가 학교 가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PC방 문화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국제전화 너무 비싸. 옛날에. 요즘은 싸지만. 그래서 SNS가 발달을 합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송금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이제 SNS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죠. 물론 또 SNS를 통해서 네팔 국민들이 또 해외하고 아니면 글로벌하고 소통하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NS 플랫폼의 금지가 발표되니까 당연히 네팔 국민들, 특히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네팔 청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네팔이 젊은 나라예요. 평균 나이가 20대야. 20대 후반 정도 돼요. 2030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야. 근데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 SS 플랫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소통도 한다고 이게 뭐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분노를 했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네팔 시위를 이끈 거는 Z세대라고 합니다. M도 아니야. G세대. Z세대면 20대죠, 20대. M이 뭐 30대라 그러면. 소셜미디어 금지와 정부의 부패에 맞서는 Z세대 시위가 네팔을 휩쓴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이번 시위에 참가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SS 금지령을 철회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아라. 부패에 반대하고 정직에 찬성하라.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번 시위의 핵심은 SS 금지령이 있지는 않아요. SS 금지령이 촉발을 했을 뿐이지. 청년들을 더 환하게 만든 것, 단지 SS를 막은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글자입니다. 바로 부패에 반대하고 정직에 찬성해라.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SS 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네팔의 당시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법을 어기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존엄과 독립 그리고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SS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법으로 만들었는데 법을 안 따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있고 송금이 있고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의 독립은 국가의 존엄은 너희들의 일자리 상실보다 더 중요하다. 니들 송금보다 더 중요해. 지금 그게 중요해.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외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급기야는 이제 공권력이 투입이 됩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시위가 격렬해졌고 현재 경찰은 진압을 위해서 체류탄,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 제가 자료 처음 만들 때는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엊그제까지 50명으로 늘어나더니 오늘은 지금 뭐 80명을 넘어간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서 뭐 80명이면 거의 이제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유혈 사태가 커지게 됐고 이 와중에 총리가 어떻게든 이 시위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시위, 이 모든 사상자의 문제는 Z세대의 오해로부터 발생했다. 청년들의 오해가 있었어. 오늘의 상황은 법과 법원 명령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 잘 몰라서 그래. 그 2030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 누가 자꾸 옆에서 그쵸? 막 불을 붙여서 그래. 잘 모르는 애들을. 뭐 예전에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못된 놈들과 Z세대 오해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이다. 라고 총리가 얘기했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사상자가 급증을 하니까 시위대가 점점 더 분노합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처음에는 평화 시위였는데 점점 과격 시위가 되고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거의 뭐 분노한 시민들이 관청을 습격하고 조금 이따 보자 국회의사당도 습격하고 방화를 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되는 이제 무법천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보여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팔의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어요. 여기도 정부 청사인데 정부 청사에도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정부 청사라 그러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시위가 아니라 와... 이 정부 청사 야 우리나라 정부 청사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안에 뛰어들어가서 지금 불을 지른 거죠. 자 게다가 정부 청사뿐만 아니라 네팔의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국회의사당이에요. 지금 옆에서 합성처럼 돼 있는데 와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시위대들이 분노한 시내를 밀고 들어가서 안에 이제 불을 지른 거거든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외신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거대한 이 국회의사당과 옆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불에 타는 장면인데 이렇게 앞에 시위대가 몰려있죠. 와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 자, 이 정도까지 실제로 시위대가 행동을 하면서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 이런 데가 불에 타니까 결국엔 정부가 SS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에 네팔 정부가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자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더구나 시위대가 물러나질 않으니까 당시 올리 총리도 사임을 발표합니다.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 오늘부터 사임하겠다. 총리도 사임하고 SS 금지도 풀렸어요. 그런데 시위대의 시위가 멈추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네팔 전역에서 쏟아져 나왔고, 왜냐하면 이번 시위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단지 이것 때문이 아니게 촉발한 거지.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의 부패, 부정부패 사건들을 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수사하지 않냐, 잘못한 이들을 왜 잡아 가두지 않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시위하고 항의한 건 뭐냐, 네팔 언론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포 키즈 때문이다. 네포 키즈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잘나가고 부패한 정치인의 아이들을 네포 키즈라 그래. 한마디로 권력자의 아이들. 왜냐하면 이 권력자의 키즈들과 일반 네팔 국민들 사이에 불평등이 굉장히 부각되고, 그리고 저 네포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꾸 SNS에 이런 걸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부,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산다,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자꾸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팔 청년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외국 가서 나가서 일하고 번 다음에 그 돈을 본국에 송금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소위 네포키즈라고 불리는 권력자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먹고 호의호식하냐, 이거에 분노한 거죠. 네포키즈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벌주의를 의미합니다. 족벌주의.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아무튼 권력자의 뭐 아들, 딸, 아니면은 뭐 유력 정치인들의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호화롭게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이제 네포키즈라고 흔히 부르죠. 이건 이제 네팔에서 많이 부르는 거고, 서구에서도 네포키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뜻이 달라. 네팔에서는 족벌주의 이런 뜻을 쓰이는데, 보통 우리가 해외 언론 같은 걸 보면 네포키즈는 금수저에 많이 나옵니다. 금수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 근데 우리만의 금수저하고는 약간 다른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수저는 어떤 돈, 자산에 관련된 경제적인 어떤 단어가 금수저고, 여기서 말하는 네포키즈는 아빠 잘 만난 사람, 엄마 잘 만난 사람, 부모 잘 만나서 뭐를 하는 사람, 이런 거를 약간 비하한다, 약간 낮춰 부르는 게 네포키즈라고 많이 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빠가 유명 연예인인데 자녀들이 뭐 연예인이 되게 쉽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서구 거에서 많이 쓰는데, 네팔에서는 반대로 이제 정치인, 유력 권력자들의 자녀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사치스럽게 사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자녀. 그리고 이들의 모습,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현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네포키즈의 부는 국민들이 희생한 결과 아니냐, 니들이 부정부패해서 한 거 아니냐, 일반 국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라는 게 네팔에 멀리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네팔의 중위 연령은 25.3세입니다. 야, 엄청나죠? 야, 진짜 엄청난 나라야. 중위 연령이 25.3세야. 와, 부럽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뭔가 이쪽은 남자가 적고 이쪽은 여자가 많은데, 뭔가 피라미드가 조금 기우뚱한데, 여기도 최근에 뭐가 있긴 있었던, 남녀 비율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네팔의 중위 연령이 25.3세로 굉장히 젊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네팔의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습니다. 공시값이 1인당 GDP가 1,447달러예요. 사실상 극빈국입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지만 뭐 행복한 나라 옛날에 이런 걸 불렀잖아요. 실제로 가난해. 1,400달러 정도면 거의 북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그래서 옆 나라 가서 일하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니까 당연히 고되죠. 고되단 말이야.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번 거 자기 돈을 기다리는 본국에 있는 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해외에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 송금하는데,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자녀는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을 수가 없다고 들고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이런 여론들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퍼졌냐? 당연히 SNS로 퍼집니다. 정치인 자녀들의, 권력자들의 자녀들의 화려한 삶, 이런 게 SNS 계속 퍼져요. 네팔 청년들이 저걸 자꾸 퍼달라. 그리고 이들을 저격해. 그리고 본인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과 대비해. 이런 여론이 막 형성되니까 네팔 정부가 SNS를 차단한 거 아니냐. 그 SNS에다가 야, 이거 내려. 이거 올리지 마. 이걸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니들 부정부패한 모습 이거 안 보여주려고,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고 이걸 SNS를 막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반발이 격해지고, 우리나라 총리 그리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야 할 때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균 나이 25세 나라가 분연히 일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고국가 유일한 소통장구인 SNS를 막는다고 하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이 마지막 창구마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팔 청년들은 분노했다고 하고 시위원장 플래카드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We pay you flex. 야, 이게 플렉스는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군요. 돈은 우리가 내는데 플렉스는 니들이 아니야. 우리의 희생을 발판으로 니들이 플렉스하는 게 아니냐. 이게 맞는 거냐. 국가정치 엘리트들의 부유한 자녀들의 저 모습, 이게 맞는 거냐. 제가 왜 저 정치인들의 얘기를 계속 분노와 절로 갔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네팔 시위를 볼 때 커뮤니티에서 어떤 모습이 많이 보여요? 정치인들을 후드러 패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시위대가 아까 전에 보면 어디 갔어요? 국회의사당에 가. 정부청사에 가. 왜 글로 갔겠습니까? 이번 분노의 대상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데 가서 없어. 그럼 없으면 어디를 가요? 그들의 집으로 갑니다. 전국의 정부청사로 갔는데 이미 도망갔어. 그럼 그들을 잡으려고 자택으로 가, 자택으로.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저택이 공격받는 모습이 이번 네팔 시위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온 거. 전 총리의 집을 습격했다. 전 총리의 아내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상으로 사망했다. 병원에 간 것까지는 오피셜인 것 같은데, 사망은 루머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건 화상으로 지금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24년 문을 연 네팔 최고급 힐튼 호텔. 네팔에서 사실상 가장 좋은 호텔로 불리는데 왜 전소했어요? 이번 시위. 아니 왜 멀쩡한 최고급 호텔에 불을 질렀냐? 권력자들이 이 호텔에 관여하면서 돈을 번 거 아니냐?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상징 아니냐? 이런 뭐 루머가 됐을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붕구조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시위대가 호텔을 공격한 거예요. 제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힐튼 호텔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불을 질러 시위대가. 자, 게다가 여러분 또 많이 보신 모습. 이 힐튼 호텔에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진 다른 총리입니다. 전 총리의 아들, 현 내무장관 아내 두들겨 맞는 모습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틱톡이나 이런데 가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은 재무장관인가 두들겨 맞다가 강에 뛰어드는 모습, 막 패니까 강에 뛰어들어갖고 시위대들과 막 잡으려고 막 도망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틱톡이나 이런데 많이 올라있죠. 뉴스에 나온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정치인들 찾아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고, 어우, 돌아가시고 난 장면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분노가 있다. 그리고 네팔 총리는 이것도 아마 보셨을 텐데 시위대를 피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아까 나왔던 이 올리 총리 타고 도망가요. 시위대가 오니까 올리 총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프라임 미니스터 저기 시위대 총리 도망가는 쫙 위로 올라가는데, 역시 뭐 사망하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시위대를 피해서 이제 타고 도망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네팔 시위대들한테 많이 퍼졌고, 정치인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시위대에 잡혀서 맞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잠깐만, 네팔이 왕정이었나 공화정이었나? 네팔에 대통령이 있나 총리가 있나? 이것도 우리 헷갈리죠. 사실 네팔은 왕정이었어요. 왕은 어디 갔어? 2008년에 군주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정치가 흔들린 다음에 네팔이 다시 왕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대. 소수야. 근데 소수고 당연히 이제 공화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네팔이 군주제를 폐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8년에 군주제는 왜 폐지됐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컬드 한번 했었는데, 2001년에 네팔 왕실, 아까 보여드린 이 왕실, 이 왕실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져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왕세자입니다. 여기가 아버지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여동생과 동생입니다. 여기가 엄마고.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 2001년 네팔 왕세자가 자기 왕가 일가족을 학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실 연회가 있던 날 이 왕세자 디펜드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세자가 M16 소총을 들고 탄창을 딱딱딱딱 낀 다음에 거기 있던 왕족들이 연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 왕, 어머니 왕비, 동생 공주, 동생 왕자, 숙부 일가족 9명한테 M16 소총을 발사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자기도 그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3일 뒤에 사망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아들의 폐륜으로 저 왕실 일가족이 사실상 몰살을 하죠. 여기가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 돌아가시고 국왕의 동생이었던, 왜냐하면 국왕이 있고 왕세였는데 둘 다 죽었기 때문에 국왕의 동생이었던 가넨드라라는 사람이 네팔의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상 네팔의 마지막 왕이 됐죠. 이 네팔 왕세자 일가족 학살 사건은 오늘 뭐 집중적으로 다룰 건 아니지만 뭐 정신 이상이란 말도 있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도 있고 마약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약물을 하고 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건 네팔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고 그리고 저 동생인 가넨드라는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형은 그래도 네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형과는 다르게 민주화 시위를 탄압합니다. 그 폭종을 펼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8년 반군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국민투표를 하는데 왕정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8년에 왕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혼란이 와서 네팔이 이렇게 됐냐. 혼란이 오긴 왔지. 왜냐하면 5년 임기를 마친 정부가 하나도 없었다. 14개 정부가 들어섰다. 근데 네팔의 혼란은 굉장히 독특한 혼란이었습니다. 누가 누굴 죽이고 총리가 되고 또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누가 되고 막 이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권력을 잡으려고 쿠데타 일으키고 죽이고 근데 이 나라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네팔의 회전문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유력 정치인들, 유력 가문들이 야! 잠깐! 싸우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계속 쿠데타 일어나고 누구누구 죽고 나라가 혼란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하자. 정치인들끼리.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까진 좋은데 돌아가면서 하면 어떡하나. 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 회전문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들끼리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 들어간 이 이너서클의 장점은 모두 혜택을 본다. 주요 정당 정치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합니다. 나 4년 하면 내려와. 너 그 다음에? 너 그 다음 하면 내려와. 그 다음은 네 아들이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일반 대중들은 당연히 염증이 나고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회전문 정치가 계속되니까 당연히 부패가 만연합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다음은 쟤인데. 그럼 다음은 쟤야.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돼요.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국민들은 점점 더 화나게 되고 이번에 사임한 총리는 그 회전문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전문의 꼭지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 물론 총리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무려 네 번을 했어, 총리를. 하다가 남 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해. 그리고 남 주고 다시 와서 또 해. 연임도 해. 그러니까 총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시도 안 먹혔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 올리라는 총리는 친중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팔 국민들한테 또 이걸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1대1로 인프라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했고 중국에 우호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저렇게 회전문 정치라니까 그 누가 나와도 기대가 안 돼. 회전문 정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로운 정치 등장을 했다. So what? 걔 삼촌이거나 걔 아들이거나 걔 친구의 사돈이겠지. 이게 새로운 정치인이 의미가 없어요. 매번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 근데 매번 나오면 뭐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대되는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시위대가 시위를 한 다음에 총리가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도망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누가 네팔의 새로운 리더, 새로운 총리가 될 거냐? 근데 문제는 현재 있는 정치인들은 누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구심점이 없어요. 다 회전문으로 한 번씩 해먹던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현재 시위대는 아까 전에 Z세대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20대가 중심이에요. 97년에서 2012년. 야, 2012년이면 13살 아니야. 13살.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까지에 속하는 젊은이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리더가 잘 없어. 젊은 청년 지도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불분명해. 그래서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시위대들이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될까? 야 그런데 우리 어떡하지? 야 한번 모여봐라. 의견을 내봐라. 어디서 모여? 어디서 모이겠어요? 이거 SNS 하신 사람들 아니야? 10대 20대니까 어디서 모입니까? 놀랍게도 가상 채팅방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어요. 사상 최초 SNS로 총리를 뽑고 있는 나라. 10만 명이 채팅 한 번씩 치면 이렇게 돼요. 올라와. 야 나도 말 좀 하자. 야 A가 짱 아니냐. 야 A 들어가고 B가 짱 아니냐. 어허 B 안 됨. 아하 야 이 도그베이비야 B 됨 뭐 안 됨. 쭉쭉쭉쭉 10만 채팅 올라온단 말이야. 게다가 정치 채팅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기적으로 모여 국가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수만 명이 논의하는 거야. 가상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어쨌건 동네 뭐 구멍방에 있더라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데가 어디냐?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뉴스에서. 그게 디스코드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채팅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 전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극도로 잘한다. 극도로. 디스코드가 처음 왜 등장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참 게임할 때 제가 옛날에 그 와우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때는 전 저런 디스코드가 없어서 채팅으로 했거든요. 얘들아 피해 이걸 쳐야 돼.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채팅으로 치려니까 게다가 이 목소리는 야 피해 피해 크게 됐는데 채팅은 그냥 피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실려. 채팅에는 야이 도그 어쩌구 아이고 그걸 바닥을 밟냐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야 되는데 이 글론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대 막 초반 그럴 때.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채팅 보이스 채팅을 하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나온 게 디스코드입니다. 비디오 게이머들에게 인기 있는 플랫폼. 예, 저도 자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임용 음성 채팅 플랫폼. 네가 그걸 왜 밟아? 이거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용 채팅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주 장점이 있는데 일단 전국 방송이 가능하고요. 생중계도 가능합니다. 요즘 게임은 생중계죠? 생중계 안 하면 누가 봐. 이런 게 다 가능해. 음성 가능해. 영상 가능해. 텍스트 채팅 가능해. 다 가능하죠.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수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나라의 경제와 미래와 그쵸? 그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거죠. 이번 총리는 누가 될까요? 자, 왼쪽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얘가 손 들고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얘가 손 들고 와, 미쳤다 진짜. 화력 미쳤을 것 같은데? 14만 5천 명이 넘는 서버 회원수가 모여갖고 뭘 한다는 거죠? 그것도 정치 토론을. 아, 진짜 엄청나게 불타지 않았을까?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적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러고요. 기나긴 토론과 뭐 많은 투표 이런 걸 했겠죠? 네팔의 차기리더로 현재까지 유력하게 언론에 나오는 분이 전 대법원장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여러 차례 투표를 거쳐서 네팔의 전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중심으로 결집하기로 했다. 실제로 네팔 군대와 시위대의 어떤 핵심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이때 이 수실라 카르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 말고도 여러 명 있다 그러는데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라샤 뭐 이런 분도 있다 그러고 여기서 별 이름이 다 나왔겠죠. 아마도 별 이름이 다 나왔을 텐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 밤 8시에 모여서 국가의 미래와 전 세계 글로벌 형세에 대해서 이 크나큰 걱정을 하면서 치시는 이 한땀 한땀 어린 이 소귀한 채팅, 고귀한 채팅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걸 수 있으니까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네팔은 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옛날에 뭐 중동의 봄, 아랍의 봄 이런 말을 썼는데 네팔의 봄은 이번에 올 수 있을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